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오신 찬양은 찬송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곁에 항상 함께 하시며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엄지아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지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마음 찬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자매님. 아, 혹시 하루의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질 때, 마음에 힘이 빠져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은 무엇에 기대어 하루를 버텨내시나요? 오늘 내 마음의 찬양에서는 아주 단순하지만 신앙의 가장 깊은 고백이 되는 한 문장을 함께 붙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입니다.
이 찬양 제목을 듣는 순간 괜히 마음이 조금 놓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힘이라는 단어가 요즘 제 삶에서는 너무 절실한 단어거든요.
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이제 막 시작했든 모두 공통적으로 지치고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입술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힘이 다 빠져서 세상이 끝난 것처럼 무너지기도 합니다.
맞아요. 저는 예전에는 예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이 그냥 위로처럼만 들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을 때 이 말의 힘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너는 강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보다 누구에게 의지하느냐를 계속 묻거든요.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마음이 복잡해져요. 약한 게 싫은데 하나님은 약함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는 계속해서 힘이 세지고 싶어 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내 힘이 빠졌을 때 예수님이 진짜 힘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고백은 나는 강합니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나는 주님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이 찬송이 더 진솔하게 느껴집니다. 괜찮은 척하는 고백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 같았습니다.
맞아요. 아,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꼭 힘이 넘쳐야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지친 상태로 무너진 마음 그대로 드리는 찬양이죠. 그래서 오늘 첫 찬송으로 이 곡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가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오시겠습니다. 찬송가 주 예수님 내 마음의 오사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이 고백을 진짜로 믿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입으로는 부르는데 삶에서는 여전히 제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하자매님의 아주 정직한 고백이네요.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힘이 남아있을 때는 기도도 줄어들고 주님을 찾는 마음도 옅어지게 되죠. 그러다 완전히 지치고 나서야 주님 저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늦게 찾아가도 괜찮으신가요?
그럼요. 주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 이 말씀은 열심히 버틴 사람에게 힘을 주신다가 아니라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해요.
그 말씀이 오늘은 유난히 크게 들려요. 무능한 자라는 표현이 예전에는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이 고백이 출발점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자리에 예수님의 힘이 머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고백이 가능한 거군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서요.
맞아요. 우리는 스스로 붙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날마다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애쓰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찬송가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스스로를 힘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예전에는 부담으로 들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괜히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맞아요. 예수님을 힘으로 의지한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방향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부터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같은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자유로 들립니다. 결과까지 다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능력의 근본이 분명해졌다는 고백처럼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면 우리는 결과보다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73편 26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회복된 후가 아니라 쇠약한 상태 그대로 드리는 고백이라는 게 너무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강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모습으로 오라.
아멘.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찬송을 이제는 다르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진정한 고백으로요.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좀 지하자매님이 마음에서 그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그 한 구절이 좀 마음에 다가오셨었던 것 같은데 좀 오늘 방송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사실 예전에는 제 안에 힘이 좀 남아있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예수님을 찾기보다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노력해서 결과를 얻어내려고 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는 좀 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힘듦을 극복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힘이 없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조금 남아있을 때에도 아까 그 방향을 맞추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려고 그 남은 힘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제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지쳐있는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순간마다 필요한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조선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같은 제목의 다른 찬양이 있어요. 이 곡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지하자매님이 가사를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우리 북조선의 내 맘 찬 가족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다가 다시 힘이 빠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걸어가심을 기억하면서 한 주도 평안한 우리 모든 내 맘 찬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내 마음의 찬양 마지막 곡으로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주간 건강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내 맘 찬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잘 지냈습니다. 네, 따사로운 햇볕 가운데 땅들도 겨울잠에서 깨어나듯이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풍성하게 잘 지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광야학교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사도신경의 조목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란 복음의 모든 약속들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 또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들에 관한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 각 지체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들을 공통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대강 살펴본 뒤 성도의 교제가 어떤 의미인지 네 가지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죠.
네, 맞습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말하자면 머릿속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지체들인 우리들 속에 거하심으로 그들이 그 영광된 머리와 일치하도록 하시며 그러면서도 그 머리와 지체들 사이에 적절한 차이를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원들끼리, 성도들끼리 연합하는 것이기도 한다고 했죠. 성도의 교제가 의미하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들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은덕들에 참여하는 것의 참된 의미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덕들, 그러니까 화목, 구속, 칭의, 성화, 생명과 같은 구원 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가 의미하는 것 세 번째는 특별한 은사들을 분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온몸의 구원을 위해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 사역의 일을 하기 위해 그리고 교회를 강건케 하기 위해 등 교회 지체들에게 은사들이 주어지는데 어떤 지체들은 특정한 은사들에 뛰어나고 다른 지체들은 또 다른 면에서 뛰어나도록 그런 식으로 모든 지체들에게 은사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의미하는 건 네 번째는 그것이 모든 지체들의 의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의무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교회원들 각자가 자기들에게 베풀어진 모든 은사들을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또 온몸의 구원을 위하여 또한 각 지체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의무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네, 결국 성도의 교제를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몸 속에와 우리 몸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머리와 몸이 가장 밀접한 방식으로 연합되어 있기는 하나 서로 뒤섞이거나 혼동이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머리 대신 주님과 그 머리의 지체인 우리의 교제 역시 뒤섞이거나 구별 없이 혼란스럽거나 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신자들을 가리켜 왜 성도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네, 먼저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순종이 시작된다라는 점에서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성도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이죠.
네.
예, 그런데 그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서로 반대되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성도인 우리의 마음으로 자원하여 더욱 간절히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인류의 나머지와 구별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를 경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라는 조목의 의미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그 머리로부터 그들에게 은사들이 베풀어지는데 그 은사들에는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적인 동일한 은사들은 물론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베풀어지며 또한 교회를 강건케 하는데 필수적인 은사들도 포함된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배운 내용을 살펴봤고요. 56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6문 질문. 죄사함에 대해서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상을 받으시고 내가 평생토록 싸워야 할 나의 죄들과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은혜로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다시는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56문 죄사함과 관련해 살펴볼 주제들을 제목들만 한번 사무엘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죄사함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두 번째로 죄사함은 누가 베푸시는가? 세 번째로 죄사함을 베푸는 근거는 무엇인가? 네 번째, 죄사함은 과연 하나님의 공의와 조화되는가? 다섯 번째, 죄사함이 공로에 의한 것인가? 여섯 번째, 죄사함은 누구에게 베풀어지는가? 마지막으로 죄사함은 어떻게 언제 베풀어지는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56문의 일곱 가지 주제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죠. 자, 죄사함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죄 용서일 테고요. 제대로 말해보자면 믿는 자들이 죄를 그리스도의 보상으로 인해 형벌하지 않으시는 것이 죄사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죄사함이란 받아 마땅한 형벌을 사면을 받는 것 또는 그리스도의 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 또는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면이란 말은 죄를 용서해 가지고 재판소에 고발하거나 아니면은 판결을 받아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고발이나 벌 받는 것을 면제해 주는 것. 그걸 이제 사면이라고 하죠.
네.
잘 대답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죄사함이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간구를 생각하사 택함받은 믿는 자에게 그 어떠한 죄도 전가시키지 않으시고 이거 니제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죄책과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마치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시며 죄의 모든 형벌에서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에게 값없이 영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네.
그들은 이 땅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면하시지만
그렇죠.
금생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벌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불쾌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택한 자들의 죄에 대해 그 아들에게 벌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의 죄에 대해 그들을 벌하시지는 않지만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 범하는 죄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거스르는 것입니다.
사무엘 형제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죠. 그것은 그분이 네가 한 것은 죄가 아니야 이렇게 죄를 죄로 간주하지 않거나 너 죄에 저도 나 기분 안 나빠 그렇게 죄를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죄를 사하시는 것은 그 죄들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에게 형벌을 가하시지 않기 때문이고 또 그가 다른 분이 행하신 보상으로 인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과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 둘은 같은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한 반론이 있거든요. 사무엘 기자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피하는 것은 물론 선을 행하는 것도 요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기 위해서는 죄를 사함받는 것만으로 안 되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입니다.
그래요. 뭐 반론이지만 맞는 말도 있는 것 같고 또 맞나 싶은 생각도 네. 드는데요. 일단 율법이 우리에게 선을 요구한다. 맞나요? 예, 맞아요. 선을 요구합니다. 아, 선을 행해라. 이렇게 명령하죠.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한 곳만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말씀에서는 분명히 선을 요구하고 있네요.
그렇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행하지 않는 건 분명 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선을 요구한다는 그 반론의 첫 문장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죄사함이 베풀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 자신이 선을 행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충족히 보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사면받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인 거죠. 앞에 반론에 맞는 얘기와 틀린 얘기를 뒤죽박죽 섞어놓고 그러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 거네요. 주장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다. 이것은 맞는 것이고 네. 그럼에도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율법을 행했기 때문은 아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성경의 참된 내용을 가지고 뒤에 있는 잘못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한 거죠. 이제 틀린 거 맞는 말이 뒤섞여 있는 그런 반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 죄사함이란 무엇일까요?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6문의 두 번째, 죄사함은 누가 베푸시는가?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사함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요. 다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멘. 세례란 말이 나오죠? 세례가 뭔가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세례를 죄 용서를 받는 것이라고 이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주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했는데 세례란 죄를 용서받는 것이니까 결국 죄사함은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주제가 죄사함은 누가 베푸시는가? 아, 죄사함은 하나님이 베푸신다. 그런데 방금 말씀을 통해서도 세례를 베풀 때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삼위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5절에서 6절도 보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다라고 하셨네요.
그렇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인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죄를 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에베소서 4장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의 죄로 성령께서 근심 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도 성자처럼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지 않고서야 성령께서 죄를 불쾌하거나 하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결국 성경의 이런 성경 구절들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네, 삼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죄를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만 이 죄사함의 권세를 피조물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 구절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성적으로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인데 사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으니까 누구에게 잘못한 거예요? 우리아에게 잘못한 것일 수 있죠. 아니면 네. 뭐 바세바 자신에게도 잘못한 것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뻔뻔하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고백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을 향하여서 하는 자기 죄에 대한 고백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 두 번째 주제에 관한 반론도 있네요. 사무령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교회도 죄를 사한다. 다음과 같은 성경의 선언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실 수 없다는 진술은 참이 아니다입니다.
그래요. 반론이 맞는 말 같죠. 이제 교회에서 죄를 용서하거나 또 너희들 사도들 그들도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죄를 사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죄 사해 준 것을 선언했다. 이겁니다.
아멘. 그럼 교회가 죄를 용서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회개하는 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한다라는 그런 참된 의미가 있는 거네요. 우리가 이웃이 저지른 사사로운 과실을 용서할 때 그것 역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이긴 하나 죄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며 모든 허물에서 깨끗해 하시는 것으로 소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신의 권세와 그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 아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도 용서이긴 해요. 그러나 지은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죄사함의 용서는 하나님만 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 자신의 권세로 우리를 죄책에서 해방시키시고 오직 그분만이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모든 허물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부자기의 죄든 무지에서 비롯된 죄든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모든 죄들을 사하시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관련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시편 103편 3절 로마서 8장 1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 위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외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사무령지님께서 읽으신 내용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가정 총무로 있던 요셉을 안주인이 동침하자며 유혹하는 것과 관계된 이야기죠.
네.
그때 요셉이 이제 한 말인데 뭐라고 말해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아까 시편 51편의 다윗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자,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요셉이 잘못한 거예요? 그녀의 남편 보디발에게 잘못하는 거죠. 죄 그 사람한테 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랬다면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건데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인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요셉이 그렇게 말한 것은 죄를 사하는 분, 그러니까 죄책에서 해방시키며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다윗의 경우와 똑같은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 죄사함은 누가 베푸시는가를 살펴봤고요. 세 번째 주제, 죄사함을 베푸는 근거는 무엇인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거가 뭘까요?
네, 참된 근거는 하나님의 순전하신 긍휼,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과 우리를 향하신 자유로운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중요한 근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간구와 보상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람이 불쌍해. 그래서 그냥 용서해. 그러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것만 가지고 용서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무엘 형제님이 뒤에 보상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의 간구와 보상.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뒤에서 하셨습니다. 일단 보상이 없으면 간구할 수가 없어요. 만약 보상 없이 간구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그분의 공의를 양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고요.
네.
예. 보상이 없는데 하나님 그냥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은 그냥 없는 걸로 치세요. 이렇게 그쵸. 요구하는 것이 되거든요. 잘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사함을 베푸는 근거는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대표적인 구절들을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요한일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네,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심을 기뻐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잘 읽어주셨어요. 지금 읽은 말씀들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 나오죠. 그의 피로 속량을 받았다. 그리고 속량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다. 결국 지금 읽은 이 여러 말씀들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런데 그냥 사해 주시거나 아무런 그분이 받으시는 것 없이 사해 주시느냐? 절대로 아니다. 보상이 있어야 된다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보상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죄사함의 근거는 예, 그리스도의 보상이다. 물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도 함께 있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56문 죄사함에 대해서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 중에 사무령제님 나눠보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상이라는 관점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한두 군데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고라사인 광인, 하나는 이제 혈류증 알았던 여인인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을 때 허무하게 방탕하며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수많은 쇠고리로 묶어두어도 다 풀리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고 그것이 예표적인 것들이 이제 우리의 죄사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세상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방황하면서 다른 것들을 해결하려고 많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죄사함이 마치 어디 재판관이나 심리치료나 수많은 다른 책들에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러한 이념이나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잖아. 그러면 네. 굳이 뭘 꼭 뭐 바꿔서 용서해 주셔야 돼? 아, 그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고 굳이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됐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맞죠. 사랑이 정말 많고 아니 그냥 사랑 그 자체인데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나 싶은데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속성 안에 사랑만 있지 않고 공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이 공의가 또 손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아니냐. 그러면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을 내리시고 이게 공의잖아요.
그쵸.
공의가 없으면 무질서한 세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공의가 손상을 입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도 이루시면서 그분의 공의도 잃어버리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공의를 살리시고 우리는 살리심으로 사랑도 이루셨죠.
아, 네.
예, 그래서 이런 보상에 대해서 인간들끼리 야 그거 꼭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꼭 들어야 되겠냐?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뭐 네. 마음 좁은 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쩌면 그 성령께서 네. 우리가 앞서 다뤘던 내용처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까지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또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것 같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잘 알고 계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